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100%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3년 공생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실 때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고원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에게 적대적이었기에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 땅을 통과하여 내려오신 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막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7마일 떨어진 평원에 있는 도시로서 예수님 당시 매우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헤롯 대제가 성을 쌓고 수로를 놓고 스타디움을 짓고 자신의 화려한 겨울 궁전을 지은 곳이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애굽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중요한 무역로가 관통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큰 세관이 있었고 그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의 최고 우두머리인 제사장은 세관의 장은 세리장은 꽤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에게 여리고는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3절을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껴주지 않은 이유가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요, 불의한 자요,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지만은 종종 자신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고 그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의 폭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늘 이방인들과 접촉했기에 정의상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성전 예배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종종 제외되었습니다. 거지들도 세리의 돈은 뿌리칠 정도로 세리는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파가 몰렸을 때 유대인들은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눈과 귀를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과 같이 자신의 문제들을 아뢰고 해결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명예, 더 큰 권세, 더 큰 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문학교 입학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고시시험 합격하고 장관 승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개업하고 확장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체면을 불구하고 뽕나무까지 올라간 것은 또한 그저 단순한 호기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나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텔리 이벤젤리스트들을 따라다니는 많은 교인들과 같이 누가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위선이 없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인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하고 제껴놓은 창기와 세리들과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는 비아냥을 들으실 정도로 창기와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자기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도 그런 분과 친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동족들로부터 소외되어 사는 외로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지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은 가다가 길을 멈추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미 결정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고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셨고 이제 꼭 교제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물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리와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자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삭개오의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뭇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죄인인지 보지 못하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메시아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을 모르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레위기 6장의 규정에 따르면 자의로 배상할 경우에는 원금의 20%만 더해서 주면 되는데 또 훔친 것을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두 배만 물어주면 되는데 삭개오는 네 배나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부딪히자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명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자 100%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삭개오가 진정 회개하고 믿었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들으시자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와 이 가정에 임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시지 않고 여리고를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이자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진리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메시아의 사명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은 로마 제국과 헤롯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Seek and save라고 합니다. 찾아다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메시지는 물론 10절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니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증오하는 그래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는 세리까지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이 삭개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찬송가 405장의 고백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합니다. 141장 찬송에서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부터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와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부딪힌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아멘. 수많은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듣지만은 아멘 소리가 여기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지만은 이 8절 말씀을 들으면은 아무도 아멘 하지를 않습니다. 왜?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자들에게 줄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남에게 악을 행하고 번 돈이 많은데 그걸 갚을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악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오늘 말씀 바로 전 18장에서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 관원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부자 세리의 반응을 적나라하게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부자 청년 관원은 고개를 떨구고 근심하며 돌아간 반면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던 부자 세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을 찾아 주님께 왔지만 얻지 못하고 돌아간 반면 부자 세리는 주님 얼굴만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불순종했지만은 이 불경건하다고 하는 세리는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토색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배로 갚을 사람의 목록이 꽤 길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은 절반의 돈, 그 재산도 곧 바닥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수천만 배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고 똥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자 청년 관원은 자신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뻔뻔하게 주님께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계명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청년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가난해서 죽어가고 병에 시달리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돈 때문에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아비규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부자 청년 관원은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사역에 들어오셔서 처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신 후 하신 첫 번째 설교, 출사표를 던지면서 하신 그 설교 내용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셨는가? 내가 온 곳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목적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모두 구원하셔서, 그리고 물론 소경과 귀머거리와 앉은뱅이와 문둥병자들도 모두 구원하셔서 천국의 온전한 풍성한 삶을 지상에서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모릅니다. 주님의 구원에는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이 모두 있고, 천국의 삶은 영혼만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영과 육이 공히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임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자원을 맡기신 목적은 오늘 기원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은 지상에서도 희년의 삶, 주빌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모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셨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경박하게 박수를 치면서 자신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신 그 뜻은 100% 잊어먹고 자신과 자기 새끼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물론 부자 청년 관원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서 부자에게 경고하신 말씀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상에서 배부르고 즐겁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영원히 주리고 애통하며 울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강도 맞은 사람을 보면 원수보다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모든 재물은 불의한 재물인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나중에 천국에서 너를 변호해 줄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는 다른 모든 부자들과 같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한 것밖에는 없는데, 죽은 후에 음부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특별히 선하거나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신 말씀을 모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 모든 외적인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적인 불경건함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부자 세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자 세리에게는 참 믿음과 회개의 가시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주일날 와서 입 바르게 고백하는 것, 그것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삶을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특별히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자신에게 쏟고 있고 자신에게 저주를 쏟고 있는 건 사랑하는 증거를 네 수표책으로 보여달라. 보여줄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값싼 크리스천들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은혜인데 코스트가 엄청난데 우리는 푼돈으로 그 은혜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와 같이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명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과 같이 주님을 보기도 했고 주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께 직접 질문을 했기도 했고 대답을 들은 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만났어도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월 수입도 아니고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 아니 내가 불의하게 번 돈이 있으면은 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지 그것보다 조금만 후하게 갚으면 되지 왜 네 배나 갚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가입하는 수많은 동호단체 같은 것 하나 가운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저희 집사람이 한국의 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단순합니다. 그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 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노후 대책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그런 거 없다고. 언니가 꾸짖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요새는 80세, 100세까지 사는데 노후 대책을 해야지. 저희 집사람이 언니지만은 설교를 합니다. 옛날에 주님의 제자들이 노후 대책하고 산 거 봤냐고.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노후 대책하고 사느라고 주변에 있는 자들, 어려운 자들 돕지 않고 사는 거 봤냐고. 우리 남편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교회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 자기 개인을 위해서 따로 저축하고 따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자신의 언니한테 조언을 합니다. 이제 언니도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으니까 이젠 주님을 위해서 좀 살라. 어차피 지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부른 자들 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Amazing Grace에 부딪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어쩔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부딪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신비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올해 가졌던 수련회 주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A new creation 하는 것은 세상의 빤한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기록된 일들이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떡대기와 교제에 힘쓰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많은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떡대기와 교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여전히 반쪽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경우는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목사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데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산당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만 하더라도 자기가 30파운드 받았을 때 28파운드 생활비를 썼기 때문에 2파운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60파운드를 받게 되었을 때도 똑같이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60파운드, 90파운드, 120파운드를 받게 됐을 때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먹지 말고 남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단순한 삶을 살고 나머지는 네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라, 위에서 사용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중생이라는 말을 마구 남용합니다. 개종이라는 말을 마구 오용합니다. 중생은 이거는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죽었던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각 변동의 의미를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에게서 지각 변동의 변화를 보지 않으면은 너 중생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굴에 화장 조금 한 걸 갖고 코스메틱 서저리 한 거 갖고 저 사람 중생했다고 그럽니다. 기껏 한다는 게 지금까지 술 먹다가 술 안 먹어서 저 사람 중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중생하면 삶이 180도 변화됩니다. 가던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와 초점이 180도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중생은 반드시 외적인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것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기준을 초월하는 그러한 향유 옥합을 주님에게 부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삶은 주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의 구체적인 당연한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이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내 불치병을 고쳐주셨다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내 좌불 얻어주셨다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학위를 맞춰주셨다고. 등등의 이유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화 감동되어서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으로부터 육신의 구원, 육적의 구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자 육신의 삶이 과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진정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음의 가시적인 명백한 유형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100% 변화된 행위와 삶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8장 43절 이하를 보면 소경은 주님께 눈을 뜨는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주님을 선전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날씨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기다렸다가 주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51편을 보면은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도 주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을 받았을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주님을 전파하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도 용서받게 하겠다고. 이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를 보면 그에 관한 기록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경건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둘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떡대기로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학교 가고 취직하고 세속적으로 스펙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신비한 삶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단순한 데서 나왔습니다. 자신과 같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기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노력으로 투지로 결단으로 되지도 않는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삶,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Think와 thank, 이거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think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세워봐야 된다. 그 yes and no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부딪혀서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yes, 맞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연약할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럴 때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세워보고 감사를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마음속에 그 무한한 감격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천에는 두 단계가 있다. 아니면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노멀 크리스천이다.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이다. 이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requirement를 주셨다. 이건 필수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걸 뭔가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거 지켜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라. 이거는 누구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특별한, 더 나은 의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른 계명까지 지켜야 한다. 그것은 뭔가 하니 나보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신의 집과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도 그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부류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두 번째 부류는 목회자,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삶 살고 나는 이러한 삶 살자. 내가 번 돈, 힘들게 번 돈 10분의 1 내는 게 얼마나 큰데 그걸 놓고 있는 생색을 다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자 청년과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과는 이 필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그저 더 나은 의의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거짓된 하나님 말씀 해석 받아들이고 자기를 위로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커미트먼트입니다. 내 삶을 올인 하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올아웃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발짝 어정쩡하게 사는 것 주님께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에 없는 일들을 합니다. 헌금 봉투를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팔을 비틉니다. 많은 성도들 체면 때문에, 기타 이유 때문에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서 엄청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감사의 예물을 받기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에 삭개오와 같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율법으로 정해준 것, 그것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자신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묵상하신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자,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정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진정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삭개오와 같은 감격하는 삶, 그리고 신비한 삶, 세상 사람들과 과격하게 다른 삶,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앞에 차 뒤 이 그 라이선스 플레이트를 보니까 라이선스 플레이트 홀더에 위아래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He died for me. 밑에는 I will live for him. 너무나도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He died for me. So I will live for him.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는 그를 위해서 살리라. 삭개오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우리 양심을 속이고 주님 앞에 예물 좀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 1년 내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 와갖고 주님께 푼돈 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위선된 예배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신비한 삶, 정말 능력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 정말로 복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의지를 들여서 그러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원천적으로 나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런 신비한 삶 살게 해달라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삶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추수감사절 기간 그리고 이제 남은 평생을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8장 하시겠습니다.